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형상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두려워해야 할 때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좀 두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F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E-A-R, Fear. Fear를 제가 오늘 가서 영어 성경으로 이제 찾아봤더니 명사, 그 다음에 동사, 뭐 동명사 등 해서 여러 형태로 이 Fear라고 하는 단어가 50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뭐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가지고 뭐 등등 해서 하여튼 두렵다 이렇게 하는 말이 한 500번 정도 이제 나오니까 이 단어도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잘못된 종류의 두려움이 있고 올바른 종류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불 가까이 가거나 뭐 이러면 두려워하잖아요. 벌써 딱 여기가 온도가 이렇게 체감이 되면 아, 뜨거운 물이나 이런 데 가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이제 들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무언가 위험한 것이 이렇게 감지가 되면 그러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형태의 그 두려움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일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영어로 fear not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말씀이 63번 나옵니다. 성경에 63번. 그러니까 한 20장 중에 이제 한번 정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가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예수님의 그 나타난 모습을 보고 요한이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영어로 우리 afraid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don't be afraid 이렇게 이제 쓰는데, 옛날에는 be not afraid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한 28번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또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4달, 5달 걸쳐서 나가도 목사님의 책, 예배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탐구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예배라 그랬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든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 그것이 예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 시대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원숭이에서 자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매우 희귀한, 영어로 얘기하면 precious한 거예요. 보석을 우리가 precious stone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일은 정말 희귀한 보석 같은 그런 일이 이 시대에 이제 되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로마서 오늘 3장 9절에서 이제 18절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있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를, 그걸 이제 검증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1장, 2장, 3장에 있고, 여기 3장에 가서 보면 9절에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보였느니라. 자, 어느 정도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There is none righteous 이렇게 이제 돼 있고 No, not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에서 No, not one 이렇게 이제 되면 강조에 강조를 한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 의로운 사람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도 no, not one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은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해서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가 이렇다.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한 그 말이 18절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느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게 생기는데 그 생기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그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없으면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영광,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찬송과 이런 걸 드리는 게 예배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찬양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일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 영어로 fear of God 아니면 fear of the Lord, 주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 말의 의미, 의미가 뭐고 이 말의 효과가 뭔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fear라고 한 그런 그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뭐 누구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 말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 뜻하는 바와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영어로는 Fear of God 아니면 Fear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그 of는 목적격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셋을 키웠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딸만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도 좀 남자아이들보다는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이제 잘 자랐습니다. 큰아이가 지금 뭐 44살인가 이제 얼마쯤 못된 것 같은데 우리 사위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 뭐 전공을 잘 선택해라 이런 얘기는 거의 평생토록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항상 뭐 대학을 가서든 뭘 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얘기만 지금까지도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실 인생의 거의 뭐라 그럴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아이들이 다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제 세 사위들도 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래서 주일마다 다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 다 손잡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거 하는 것만도 그냥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고 부모는 그러는데 교회 와서도 열심히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가지 않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참 딱한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너무 간단하거든요. 세상 공부, 뭐 학원, 뭐 이런 거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 것에는 뭐 유능하고 세상 일은 잘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아는 그 일에는 영적인 이제 장님이 이제 된 거죠. 욥기 28장 28절 가서 보면 그분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여기 나와 있는 주는 스스로 계시는 분 이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지혜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악을 떠난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23장 3절에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엄청나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우리 우파 정권이 뭐 하면 정권을 잡으면은 그러면 그냥 우리 마음속엔 저것들 그 전에 했던 자들 다 잡아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안 됩니다 여기. 예, 안 돼요. 근데 좌익들은 정권을 잡으면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그냥 해버리거든요. 거기 왜 그러냐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잡아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차를 따지고 공정을 따지고 뭐 이렇게 이게 하는 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파 자유우파 사람들 그걸 따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시간이 이제 가다가 흐지부지 이제 되는 거고 좌익들은 그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려야지 죽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 죽어요. 이 사람들 20년, 30년 지면 다 죽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본인들이 한 그 일에 대해서 다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통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뭐 조금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남들 보기에 권력을 가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 무궁토록 파멸에 이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갔는데 거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 사라가 예쁜 걸 이제 보고 여기서 이 사라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집트에 가서 했던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자매다, 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지고 이렇게 돼서 아비멜렉이 밤에 하나님께 엄청난 꾸준함을 듣고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혼비백산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냐, 내 아내인데 왜 내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질서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이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이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지. 지금 아브라함이 죽음에 내몰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피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 가래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없고 그냥 강한 사람이 모든 거 다 차지하는 이와 같은 악독한 이런 그 정권 체제하에서 모든 것이 유지가 이제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주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Fear of the Lord, Fear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뭐냐. 성경을 가서 보니까 잠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장 26절에서 27절 그게 아마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 안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강한 확신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피난처가 된다. 27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을 사망의 올무들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 사형수들이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에 그런 그 실수로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처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사망의 올무들, 우리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라든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그 뭐랄까 속임수라든지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 이거 하면 우리말로는 이제 경외해야 된다 그러는데 경외하고는 조금 좀 이 영어의 fear하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 이게 이 fear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존경심을 가지고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악을 스스로 피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 fear라고 하는 그런 말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그거는 경건한 신앙심을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 본연의 의무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존경하도록 그렇죠?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은 그러면 인간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생긴 것만 인간인 거지. 예.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에도 기록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하나님 말씀들에게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지키라고 이제 명령하셨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일단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근데 그게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유전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를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수적인 그런 요구 조건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거는 피를 통해서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경건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경건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교회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주일 설교 시간에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것이 인간 본연의 의무인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 그랬으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그 악한 일들의 근원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인간 삶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으면은 반드시 그분 앞에 서서 1대1로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운 심정으로 이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 근데 하나님이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이나 신들은 이거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우상단지 뭐 신들 그들이 만든 조각품도 이런 건 하나도 그건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종이장이고 돌덩어리고 이런 건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 꼭 사고를 치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자리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멸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그 왕위를 이렇게 탈취당하는 그런 그 불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도 두려워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왕이나 이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이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공경할 자에게 공경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런 그 시츄에이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에게 화가 닥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유일한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 이외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래서 두려움의 그 대상을 잘 판단을 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 이거를 하나님하고 비슷한 그런 위치로 올려놓고 같이 두려워하거나 더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교회 안 가고 그래요? 아이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못해요. 손자 손녀들이 버릇없이 굴어요. 그 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딱 말 안 합니다. 애들 싫어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자식들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손자 손녀들도 에티켓 있게 예의 있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다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교육, 반공교육이니 이거 전혀 시키지 않고 그죠? 공부만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이웃에든 또 애 하나만 낳아야 된다 그러고 이래갖고 애를 하나님 위에 두니까 그 아이들이 절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100번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거 말고 하나님은 꼭 두려워해야 된다고 명령으로 많이 나와요. 신명기 13장 4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고넬료라고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 이제 가서 보면,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경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아직 구원받진 못했어요.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그가 경건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고넬료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게 성화잖아요. 그럼 그 일을 이루려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함에, 완전함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일의 특징은 뭐냐? 잠언 8장 13절 가서 보면 반드시 악을 미워한다고 돼 있습니다. 악을 미워해요. 여기 좌익들 이거 미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스템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먼지보다도 작아요. 본인이 이 지구도 먼지보다 작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차원에서는 지구도 먼지보다 작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렇게 무지한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잠언 15장 16절에는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 많은 재산도 가지고 학식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괴롭게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기 섬긴다는 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이 노래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연히 공경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왜 공경해요? 두려워하니까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 아니면 동기가 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100% 완전해요. 이게 더럽거나 추한 게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해야 된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7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그런 일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지금까지 다른 나라 이방신들이 전혀 보여주지도 못한 그런 일들 이런 걸 하나님이 하신 거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요 근래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을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이 서해에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거든 한번 저녁 7시 반쯤 이렇게 해서 노을을 한번 보세요. 야, 진짜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어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 컴퓨터를 가지고 뭐 한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걸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무엘기상 12장 2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그분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겨라. 그분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도 한 65년을 지금 살아오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런저런 아픈 일도 뭐 다 있었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다. 정말 인간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이런 그 무슨 계획으로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을 사람의 그 상상 밖에서 이렇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또 재미있는 게 시편 130편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해야 된다. 모든 것은 다 창조가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배는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셔야 될,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이런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편 가서 보니까 5편 7절에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해야 공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주를 두려워해야 아이들이 예배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고, 주를 두려워해야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예배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주를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가 또 다른 말로 섬기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그랬잖아요. 섬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렇죠? 그 달라요. 근데 그걸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야 본인이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섬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이제 사람인지라 다 생깁니다. 이 교회 안에도. 근데 많은 경우가 이렇게 섬기는 일 때문에 이제 생깁니다. 섬기는 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태복음의 이야기 한 것처럼 이 큰 소리로 자기가 하는 일, 내가 기도를 한다, 구제헌금을 드린다, 11조를 일주일에 몇 번 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 위선자들아. 그럼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불어놓으면은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보상해 주시는 거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본인 입으로 자꾸 나팔을 불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영광을 본인이 차지하는 그런 일이 되니까 그게 위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러한 그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저 세리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기도인가? 그 자기 자랑이지. 그걸 이렇게 늘어놓는 일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출애굽기 20장 20절 가서 보면 그분의 두려움이 너희 얼굴 앞에 있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이거는 세상의 통치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어느 면에서 이런 조직이잖아요. 거기 목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지역 인도자도 있고 뭐 성김부서에 이런 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의롭게 모든 일을 치리해야 된다. 누가 봐도 의롭게. 그 의롭게, 왜?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면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편파적이지 않게 그렇게 교회도 치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야 교회가 평안하고 정말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역대기하 19장 6절에서 9절 가서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아주 좋은 왕이 그 여러 지역에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왕이 다 직접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재판해라.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거 이런 거 모든 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옳고 그런 거 하여튼 옳고 그런 거 판단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직장 상사가 돼서도 뭐 옳고 그런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면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절대 불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판단하는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그게 공의를 지평하는 거거든요. 공의를 지평하는 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거잖아요. 그 일, 다시 말해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나 뭐라 그럴까 열심히 있었으면 자기 가진 재산 집을 다 팔았겠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다 팔았는데 근데 와서 이거 신고할 때는 일부만 가져다가 남편이 신고하고 조금 있다가 또 아내가 또 그렇게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그 불행,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한 그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이들에게도 꼭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를 보여야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예, 부모의 그런 그 심정으로.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103편 13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일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5절 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 새벽기도 이거 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무상복지도 한번 무상 국가에다 손 내밀고 이런 짓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 두려워하면 열심히 일해요. 자기 거, 자기 가족 거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 하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본인이 회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4편 20장 2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확신을 얻는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안에 강한 확신이 있다. 요즘 너무 낙담이 되고 그래서 삶에 정말 이 열의를 잃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강한 확신.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번영을 주셨어요. 백성이 무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이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고정적인 패턴이에요. 고정적인 패턴. 그 길로 지금 들어가서 저 밑에 수렁으로 지금 가는 그 길, 그 열차를 타고 지금 미끄러져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가속도가 붙어갖고. 그럼 성경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비참한 그런 일을 한번 당해야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꼭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좀 마음 졸이고 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이 조금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보석으로 삼는다는 또 귀중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유유상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끼리 사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나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이 여기는 그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요. 이왕 교회 와서 사귀면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사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 보석으로 삼겠다고 한 말씀이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을 적게 한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안 한다 100%.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일,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145편 19절, 시편 145편 19절. 이 귀중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푸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든 효과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소원, 뭐 저도 이게 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거 원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잠언 10장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거 찾아보게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거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도 이 땅에서 여기 뭐 길게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길게 살아야죠. 그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복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배와 관련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제목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 이 거룩하신 분은 두려움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부터 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그건 뭐냐,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제가 목을 꼿꼿이 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14장 7절 가서 보시면 영광과 두려움 이것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냐, 이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배제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준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본인이 영광받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찬양을 하든 뭐 피아노를 치든 목사가 설교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일로 섬김을 하든 내가 영광을, 그러면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쑥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 섬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마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헛되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공동체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무언가 잘못이 있나 찾아보고 개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해 자기 앞에서 기념책에 그걸 기록하고 그들을 자기의 보석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가슴이 벌벌벌벌 떨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또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한다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만이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진실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11절 읽고 마칩니다.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제대로 걷는다. 그래서 일편단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기억을 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눈앞에 있는가, 우리 자식들의 눈앞에 있는가,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목사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걸 주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